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4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관한 어떤 규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하다, 불러내다 라는 의미의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회중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가 카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70인역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으로 불려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깨닫는 일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외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죄의 심각성과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회중의 속죄제는 특별한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주가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하는 게 행해지고 있다.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의 문헌을 보면 그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로 돼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여기서 보시면 회중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범죄의 경우와 같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뭐라 그럴까 좀 그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는 그 행위와 향단불에 바르는 것 그리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 붓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그 남은 기름들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였을 때와 같이 번제단 위에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 말은 속죄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하였는데 가리다, 덮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덮여지고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동물의 피로 인한 속죄 사상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일 뿐 영원하고 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사 대신 십자가란 번제단 위에 희생양이 됨으로써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또한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니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같이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린 그 기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콩팥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진, 박 아주 그런 다 가지고 가서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규례와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그 희생제물 및 제사 규례 등 모든 면에서 똑같았습니다. 결국 이는 신정 당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잖아요. 그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죠.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본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어지는 규례는 족장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은 한 지파의 우두머리고 또 지파 내에서 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는 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을 보니까 순염소인데 이 순염소는 우리가 알잖아요. 번제나 화목제 또 대속제일 등 각종 제사나 절기 때 희생제물로서 널리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한편 족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순염소가 드려지는 것은 그 죄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는 점을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보여준다고 봅니다. 4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사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라고 명령한 것을 볼 때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보다는 피 뿌리는 의식이 간단하였습니다. 즉 족장의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 없이 단순히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단 밑에 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뿌리는 의식이 단순했던 것은 족장의 허물은 기껏해야 그 영향력이 뭐 자신의 지파나 가물에 국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것은 이처럼 남은 피를 땅에 쏟아 붓는 이유는 아마도 속죄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성물이 뭐랄까 이렇게 저렇게 오용되는 것 또 경홀이 취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지금도 우리 성찬에 쓰고 남은 그 빵이라든가 포도주를 우리가 땅에 묻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후일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는 이 번제단 밑에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서 쏟아진 그 희생제물의 피는 이 하수구를 통하여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상의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워둘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위치나 비중이 높고 클수록 죄의 영향력이 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고 지도자적인 그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 경성하여서 아주 그 삶과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더 나아가서 그 위치가 높고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그 삶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자유조차 유보하고 양보하는 관용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본단락은 특별히 평민에 대한 그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피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평민을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한편 2장 1절과 4장 2절에서 이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었냐면 암염소였습니다. 이는 속죄제물 가운데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 제물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아마도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례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희생의 피 없이는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흠 있는 제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이고 구속사적으로 한 점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오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는 아주 귀한 진리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본지 희생을 잡은 곳에서 잡아 희생죄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할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제단 불 위에 불사를 지리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또 한 가지 허락된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흠 없는 암컷을 드려야만 했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암컷이 허락되었는데 이는 죄의 사함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희생제물에 있어서도 암수 구별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족장들이나 평민들에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 얻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피 흘림의 제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그것은 생명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속죄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후 예루살렘 밖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죠.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지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마 이것은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그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명확한 재판을 위해서 들은 바를 사실 그대로 아주 충실하게 증언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율법 규정은요,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이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편 맹세시키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판결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도록 요구하는 재판장의 진술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장의 이 말은 자신에게 맹세시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판장의 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된 자가 자기의 보고 들은 바를 진술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묵비의 행위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달리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율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죄가 있나니 요 말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해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술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 허물이 결국 자신의 죄가 되어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고범죄로는 간주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태만이나 두려움 등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로 간주되어 속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2절을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의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상의 부정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종교생활 속에서 무심결에 범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적인 부정의 모습이 내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부분의 생활에 있어서 구별되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적인 정결의 삶이 내적인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택하신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실수조차도 엄격히 차단시키시는데 이를 통하여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